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먼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10일 열렸습니다. 세션스 내정자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자신의 민권 기록을 옹호하면서 미국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투표권을 획득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라베마주 출신 4선 연방 상원의원인 세션스 내정자는 법사위의 동료 상원의원들에게 방해나 차별 없이 미국 투표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면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션스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20년간 상원의원으로서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법률에 여러 번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 이들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여러 명의 시위대가 세션스 내정자 인준에 반대하는 고를 외치다가 경찰에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10일 두 건의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30명 이상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저항 세력이 의사당을 떠나는 당국자들의 차량 행렬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보안 당국자들과 민간인, 의회 직원들이 희생된 가운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간 무장조직 탈레반은 즉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군 당국은 1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어서 모술 탈환 작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최근 모술 중앙으로 진격해 민간인 마을들을 탈환하고 티그리스강 가까이 접근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군 대변인은 도시 중심부에 진입했지만 ISIL이 자살폭탄 요원들을 배치해놓고 있어 완전히 장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카인 반주현 씨와 그의 아버지이자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가 뇌물 증여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8억 달러 상당의 건물을 매각하려던 시도와 관련해 중동의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교회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 전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는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인 반기상 씨는 한국의 건설업체인 경남기업에서 고문으로 일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두 사람은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반 전 총장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개발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GDP 성장률 6.7%는 당초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지 7%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국립암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흡연으로 세계 경제가 연간 1조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보다 3분의 1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전 세계에서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 2,69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방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retains significant capabilit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북한 전직 외교관이 고가의 수입차를 밀수하려다 방글라데시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한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북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과 통합은 통일을 앞당기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방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국제사회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수사와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려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ake seriously and is concerned about the destabilizing rhetoric.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북한의 전날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려는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한 것은 북한의 수사와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미군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필요할 경우 그런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you also heard from the Secretary of Defense Ash Carter over the weekend. Indicate that the United States military retains significant capabilit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긴장을 낮추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끄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고립되고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시사한 북한에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significant deterrent capability militarily in the region.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영내에 매우 강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을 중요한 억지력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미군 병력 중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발언에 대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위협과 관련해 얼마나 진전된 위치에 있는지를 논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take his comments seriously. We have to. Regrettably, we have to. But I'm not going to get into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미래의 전술적 상황 진전에 대해선 추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북한은 육자회담 절차로 복귀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탄도미사일 능력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s the time. We're well past time for Pyongyang to prove that they're willing and able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 process and to stop their provocative moves there.
커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유엔을 통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은 관심 끌기와 협상용으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미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제안들을 내놨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8일 관영 조선중앙TV와의 문답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다.
이런 위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나온 겁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협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형적인 관심 끌기용에 불과하다며 몇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He wants to communicate to President-elect Trump that he's a player and President-elect Trump's got to deal with him.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의 협상 압박과 김 위원장 자신이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란 강한 이미지를 과시해 미국이 중요한 인물로 여기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수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정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어떤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압박에 매우 불쾌하겠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처럼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뒤로 미룰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자 수천도의 마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을 외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are kind of overreacting a bit to the anytime phrase. I think Pyongyang simply meant it as, you know, we can launch anytime.
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건 북한 수뇌부가 과거에도 되풀이했던 수법으로 당장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라는 압박 차원의 성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협박이 워싱턴의 정책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는 이미 초당적으로 강력한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너무 많이 실패했던 미북 협상으로 선회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인 미국 대서양위원회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수년이 더 걸려야 한다며 이 미사일 발사 위협은 당장은 공허한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지출하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힌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mean, they're talking about test launching an ICBM, which is a real possibility in 2017. They seemingly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주변국과 미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출한 이전 차석 대사는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다른 비외교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역시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를 통해 선 외교 협상, 후 제재 압박과 공해상에서의 ICBM 파괴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협상은 평화와 안정을 전제로 하지만 북한 수뇌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국가로 인정받은 뒤에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무력 침공을 통한 통일이기 때문에 협상은 과거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대적인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의 의식을 깨우고 핵미사일 시설 선제 타격 위협과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 격추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전직 외교관이 고가의 수입차를 밀수하려다가 방글라데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외교관은 과거에 담배와 한국산 전자제품을 밀수하다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발한 밀수 차량은 영국의 롤스로이스사가 만든 고스트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만 30에서 40만 달러에 이르며 세금 등이 더해질 경우 수백만 달러에도 판매될 수 있는 고가품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세관조사정보국은 방글라데시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 한선익 전 1등 서기관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차량을 수입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관조사정보국 모이놀 칸 국장은 한전 서기관이 방글라데시 국내 구매자와 롤스로이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그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세관조사정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제의 차량은 수입 가격의 8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관조사정보국은 항만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컨테이너 안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한전 서기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밀수 범죄를 저지르다 방글라데시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외국산 담배 8만여 갑과 한국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약 43만 달러어치를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오면서 음식과 음료인 양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측이 화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전 서기관이 어떻게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적발됐는지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가 된 롤스로이스 차량의 최초 출발지와 구입 경로 등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북한 외교관의 불법 밀수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확인됐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북한 대사관의 손영남 1등 서기관은 미화 170만 달러에 이르는 금 27kg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됐고 2012년에는 또 다른 외교관이 포도주를 밀수한 혐의로 12,7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북한이 운영하는 다칸의 한 식당이 허가 없이 포도주와 의약품을 팔다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북한 외교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적 혹은 상업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북한 외교관이 외교적 지위를 이용해 외화벌이에 나선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VOA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 주재 방글라데시 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9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시와 허룽시는 새해에도 북한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지방도시들의 대북 경역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춘시는 5일 국제 물류기지 조성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한 접경 지역에 세관 한계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조 솔만자 세관으로 이름 지어진 이 세관이 신설되면 두만강 유역 북한 국경에 설치된 중국 세관이 3개로 늘어납니다. 훈춘시는 러시아 국경에도 세관 한 개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훈춘에서 북한 라진항을 거쳐 사할린으로 들어가는 선박 항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닷길이 막혀있는 훈춘시는 라진항과 러시아 자르비노항을 이용하는 뱃길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훈춘시는 북한 접경 세관들을 잇는 도로와 인접 헤이룽장성에서 북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취안어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가 완공된 바 있습니다. 북한 무산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허룽시는 지난해 3월 시작한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작구는 허룽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남핑 지역에 들어섭니다. 허룽시는 추정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무산 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중국 현지의 조선족 매체인 연변일보에 따르면 허룽시 정부는 난핑과 무산을 연결하는 철도뿐만 아니라 무산과 청진을 잇는 철로를 확충 개선하는 사업도 장기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허룽시는 도로, 전력송전, 철도 등 경제합작구 주변 기반시설 건설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5와 2321호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북 경협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커드 교수는 중국의 대북 경협 사업이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be consistent because they don't want to choke of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y don't want to see a North Korean collapse. They would like
중국이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캐스커트 교수는 대북 경협이 중국 측에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지방 정부가 대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자강 중심의 경제발전을 강조한 데 따라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를 선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 돌파해보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분야별 계획 가운데 경제 부문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사 가운데 경제 부문이 차지한 분량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는 않은 채 자력자강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 전략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 전략 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신년사에 맞춰 김 위원장이 밝힌 과업들의 이행을 독려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자 1면 사설과 2면 기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을 선전하며 당과 내각의 경제일꾼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를 독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이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지난 1일 기자설명회 발언입니다.
경제전략 5개년 전략을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뭐 수치라든지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서 기조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또 김정은의 마지막 그 자책까지 곁들여서 볼 때 뚜렷한 실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내 북한 경제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해법이 막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구체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한 이른바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과 시장화의 진전을 활용해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전략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자체적인 기술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게 이제 북한 경제를 하나의 떠받치는 기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 내에 이제 내수 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육성을 해서 굳이 중국이라든지 그 바깥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이제 선순환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주목을 할 만한 거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핵 보유의 기초에 경제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자력 자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올해에도 핵 개발 계속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 대북 제재나 압박이 심해질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결국은 탈출구는 자력 자강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제 문제 강조하면서도 큰 해결책이 없다는 걸 인정을 했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었다면 올해도 지난해 펼쳤던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처럼 주민 노력 동원 방식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중국 또 5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위한 식량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중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 같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교획에 따르면 이 자금은 어린이와 수유모,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3월에 밀 2,500톤에 이어 5월과 6월에 밀가루 각각 2,350톤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2016년에는 수혜 지원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다가 지난달 중순 2017년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한 것입니다. 실케 버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결핍된 식단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올해도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소아병동 내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들에게 영양 강화식품과 영양 과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케 버 대변인은 매달 북한 9개도 60개 시 군내 취약계층 65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2,950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 한 명이 하루 지원받은 식량이 140g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케 버 대변인은 당장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말에 영양 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12월까지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일 현재 모금액은 2,465만 달러로 목표액의 19% 수준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늘면서 가족 단위 탈북 행렬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탈북민들은 같은 북한 출신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여성들의 한국 입국이 늘면서 가족 단위 탈북민들의 한국 망명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 단위 탈북민의 한국 입국은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38%를 기점으로 2003년에서 2005년 46%, 2012년에서 2014년 52%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엔 44%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최근 발행한 북한 이탈주민 통계자료 인포그래픽스 15호 북한 이탈주민 가족편에서 공개됐습니다. 가족 단위 탈북민의 한국 입국 이유는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족을 따라서가 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을 찾아서가 14%,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가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성인 남성들이 체제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던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 먹을 것을 찾아 북중 국경을 넘나들면서 탈북 연령층이 다양해졌고 특히 여성의 탈북이 늘며 최근 이들이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가족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란 풀입니다. 남북하나재단 장인숙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연령층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그분들이 넘어오면서 최근 들어 여성들이 많아졌고 그때 넘어온 여성들이 이제 자녀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어머니들을 다시 이렇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족을 따라오거나 가족을 찾거나 이렇게 왔고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좀 찾아가고자 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배우자를 출신 지역으로 볼 때 북한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8%, 한국이 2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 출신 배우자를 맞은 탈북민은 전체의 97%가 여성이었으며 탈북 남성이 한국 여성을 배우자로 맞은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취약전 자녀를 둔 탈북 가족은 전체의 20%로 탈북민 5명 중 1명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자녀의 출생 지역은 한국이 86%, 중국 8%, 북한 5% 등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지난 2012년 78%보다 증가했습니다. 장인숙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해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과는 달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한국에서 결혼해 낳은 취약전 자녀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탈북 여성들의 직업관과 부부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즉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하길 원한다는 대답이 여성 응답자에선 63%, 남성 응답자에선 51%로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보다 가정일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10%, 여성은 5%에 불과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설문에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5%, 노후를 준비했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의 노후를 준비했다는 응답 73%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 27%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론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했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란 응답은 35%,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23%,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란 응답은 1%로 조사됐습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론 절반에 가까운 47%가 국민연금을 꼽았고 예금과 적금, 저축성 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탈북민 가운데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론 자녀가 도움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32%,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서 23%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이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론 가족 간 의사소통의 차이와 갈등이 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 19%, 생활습관 등 사고방식의 차이란 응답은 8% 순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현인혜 박사는 가족이 함께 한국에 올 경우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아내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성이에요. 아무 나라의 이민자들이 가면 현지 적응이 제일 빠른 게 여성이거든요. 여성은 생활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유연해요. 가정 안정정책을 여성이 지금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게 곧 가족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인의 박사는 다만 자녀와 아내, 남편 순으로 가족 구성원 간 정착 속도가 달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탈북민에 대한 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남녀 평등 교육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북민 교육시설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을 방문해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하나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을 둘러보면서 지난해 11월 한국에 입국한 3만 번째 탈북민을 직접 만나 격려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과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한국이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인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북민들에게는 통일을 선도하는 일꾼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하나원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이 바로 먼저 온 통일이라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통합이 통일을 앞당기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은 물론 관계기관과 협력해 하나원 이후의 정착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을 동행해 하나원을 방문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교육생들에게 한국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면 훨씬 더 어려울 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7월에 개원한 한국통일부 소속기관으로 탈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12주간 392시간의 사회 적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인들과 몸싸움을 벌여 현지 경찰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40대 북한인 노동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자들과 현지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건 새해가 막 시작된 1일 새벽입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 비소코고르스크 지역의 북한인 노동자 숙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인 한 명이 샴페인을 들고 북한 노동자들을 찾았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말싸움이 시작돼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몸싸움에서 당시 5명이던 북한 노동자들에게 구타를 당한 러시아인은 보복을 위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타타르스탄 내무부 경찰국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러시아인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하키스틱 등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49세 북한 노동자가 중상을 입고 9일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북한인 4명도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은 시베리아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에만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추락 등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자 김창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40대 탈북 남성 김창호 씨. 김창호 씨는 1990년대 중반 북한 내 고난의 행군 시절 아내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30대 때 북한을 빠져나왔지만 가고 싶었던 미국이란 나라에 발을 내딛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가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동쪽 남미나라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 작은 노점을 빌려 생계를 꾸려나가는 로스 아미고스 상가. 이 상가 내 100여 개 상점들은 대부분 각종 물건들과 가게 주인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전부인 작은 규모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상가가 문을 열면 다른 곳보다 조금 큰 크기의 지압소에는 영업 시작을 알리는 전광판 사인이 켜지는데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라는 의미의 불이 켜지면 김창호 씨는 지압사 가운을 입고 손님 맞을 준비에 바쁩니다.
침 넣는 데인가요?
먹을거리와 입을거리 그리고 값싼 생필품 등을 파는 상가에서 지압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호 씨. 가게 밖 벽에는 보기엔 그럴싸한 사진과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주말이면 2,000원.
주말이라 아직 손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김창호 씨는 아내와 함께 장비를 챙기고 침대보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지압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 씨의 아내는 주중에는 다른 곳에서 지압사로 일하고 주말엔 남편의 지압소에서 함께 일합니다.
여기 이제 침대도 있고 베개도 있고 저기 무슨 타월 데우는 것도 있고.
이거는 침대는 이렇게 누워서 마사지 받는 것이고요. 저 기계는 그 마사지 끝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저게 뭐예요? 저절.
저거 발브레이션이라고.
아, 진동. 예. 기계.
예.
오.
그래서 한 번씩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
등을 한번 해볼게요.
오, 시원하다. 오, 저 이런 것도 처음이네.
아, 그래요?
네.
오.
오, 굉장히 시원하네요. 아, 이게 마무리로.
예.
이런 기계도 다 직접 구입하셨겠어요?
예, 샀어요. 이거는 엎드릴 때 저기다 놓으면, 저기 그냥 놓으면 이 뚱뚱한 배가 나온 사람들이 힘들어요. 숨이 차가지고.
아, 침대 구멍이 뚫려있는.
예.
그 얼굴을.
예, 저기다 갖다 대면.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놓은 상태를 엎드리면 이게 높이가, 배하고 높이가 같아가지고 좀 편안해요.
이것도 뭐 일종의 베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엎드렸을 때.
예.
다른 가게보다는 좀 더 큰 곳인 18제곱미터 크기의 김 씨의 지압소에는 성인 1인용 마사지 침대 3개를 중심으로 여러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운이에요. 이 유니폼.
아, 손님들.
예, 들어와서 그 발 마사지랑 받을 때 이거 오일 마사지 하잖아요. 오일로. 그럼 이 긴 옷 입고 온 사람들 그거 거두고 하기 힘들잖아요.
손 마사지 외에 한국식 민간요법도 제공합니다.
이거는 부항.
부항도 떠요?
예.
멕시코 사람들이 부항 뜨는 걸 알아요?
알죠. 알아도 너무 잘 알죠. 그 바다 쭉 받아오니까 오히려 이 부항을 뜨면 시원하고 지압 받은 다음에 부항을 뜨면 더 얼마나 시원해요.
보니까 가격이 시간별로 다르네요.
네.
10분에 10불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소득이 적으신 분 같은데 저렇게 돈을 내고 마사지를 받으세요?
예. 왜냐하면 아프니까.
아프니까.
예. 일을 이 멕시코 사람들 일을 힘들게 해요. 멕시코 사람뿐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다 그래요. 아프니까 와서 일단은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와요?
한국 사람들도 오죠. 이게 멕시코 지역이라서 멕시코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또 이렇게 오는 사람.
지난해 10월. 새롭게 문을 연 김 씨의 지압소. 김 씨는 미국에 입국한 2007년부터 지압소를 차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 공간은 어떻게 아셨어요?
아, 예를 와서 딱히 할 일은 없고 중국 사람들 밑에서 그 지압을 받았는데 남의 밑에 일하는 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로스 아미고스 상가에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중국인이 운영하는 지압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김 씨는 당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두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와이프가 내가 일하면 밤 10시 돼야 끝나거든요. 어떨 때는 막 11시, 12시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일하는 게. 그러면 애들은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 그래,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죠. 뭐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뭐 그래도 부모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부모들 항상 늦게 오니까 일하면. 그러니까 이게 애들하고 문제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럼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가게를 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중국인 지압소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김 씨는 지금의 사업장을 찾게 됐습니다.
한 2년 찾아다녔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떻게 찾았죠. 찾아가지고 가능하다 해서 사실 계약은 했는데 뭐 될지 말지 과연 이게 뭐 괜히 가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또 생각대로 안 되면 겁도 나고 근데 일단 오픈하고 뭐 돈은 좀 들어갔지만 그래도 뭐 잘했구나 생각이 지금 나거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 더 내면 좋지 않을까 가게를. 그래서 뭐 와이프는 하나 제 가게 하나씩 맡아서 하다 보면 좀 더 또 나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막 문을 연 사업이지만 앞으로 아내와 각각 하나씩 지압소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요. 한 달 임대료만 $1,000 넘게 내고 한 달을 사라질까 염려하기도 했지만 문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김 씨 부부의 손길이 익숙해진 단골도 제법 생겼는데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 달이란 시간이 짧지 않게 느껴집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지압소가 또 있던데요?
네, 있어요. 거기는 한의원까지.
한의원까지?
네.
그럼 경쟁이 좀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손님은 또 거기 손님대로. 자기 손님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오픈하니까 그런 대로 저쪽에서 받던 사람들 여기 와서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김 씨는 멕시칸 손님들이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멕시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것에 비해서 한 10%만 잘해주면요. 엄청 그 좋아하거든요. 멕시칸 사람들은. 뭐 우리가 한국 분들 대상하면서 그 제압도 많이 해봤지만 엄청 굳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압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스트레스 풀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김 씨가 자신의 주 고객인 멕시칸 손님들을 반기는 이유.
이 마사지가 엄청 잘한다. 시원하다. 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그만큼 또 이 사람들한테 뭐 있으면 가져다 주고 인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뭐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또 일하기도 재밌죠.
일할 맛이 난다고 말하는 김창호 씨. 하는 일은 물론이고 일터에서 만나는 순진한 고객들이 고맙습니다. 미국에 온 지 올해로 10년. 김 씨가 자기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김 씨의 지난 10년은 만만치 않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한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탈북 남성 김창호 씨의 두 번째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미국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판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외교 정책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 압박을 크게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야당의 정치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5%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의 2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야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대북 압박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미한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대북 정책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동의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미국이 원하는 미한일 삼각협력 목표에 다가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국의 야당들이 비판하는 정책들이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하며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하고 사드 배치 일정은 늦춰서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 체결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2에서 4미터로 다소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중강 아침에 24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영하 12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2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영하 1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은 영하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먼바다야 한때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 2에서 4미터로 다소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내각 후보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먼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10일 열렸습니다. 세션스 내정자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자신의 민권 기록을 옹호하면서 미국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투표권을 획득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라베마주 출신 4선 연방 상원의원인 세션스 내정자는 법사위의 동료 상원의원들에게 방해나 차별 없이 미국 투표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하면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션스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20년간 상원의원으로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률에 여러 번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 이들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러 명의 시위대가 세션스 내정자 인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10일 두 건의 연쇄 자살 폭탄 공격으로 30명 이상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저항 세력이 의사당을 떠나는 당국자들의 차량 행렬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보안 당국자들과 민간인, 의회 직원들이 희생된 가운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간 무장조직 탈레반은 즉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1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어 모술 탈환 작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최근 모술 중앙으로 진격해 민간인 마을들을 털어나고 티그리스강 가까이 접근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군 대변인은 도시 중심부에 진입했지만 ISIL이 자살폭탄 요원들을 배치해놓고 있어 완전히 장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와 그의 아버지이자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가 뇌물 증여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8억 달러 상당의 건물을 매각하려던 시도와 관련해 중동의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 전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는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인 반기상 씨는 한국의 건설업체인 경남기업에서 고문으로 일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두 사람은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을 매각하려던 과정에서 반 전 총장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개발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GDP 성장률 6.7%는 당초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지 7%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난 1분기에서 3분기까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국립암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흡연으로 세계 경제가 연간 1조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보다 3분의 1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전 세계에서 담배 판매로 걷어들인 세금 2,69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